예, 저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늘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지만 항상 그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서 마치 대하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신학적 지식을 꼭 신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잘 들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 가운데 지금 많은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처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잘 상상을 하고 그런 그 그림들이 그 대하드라마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그 이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 속에선 글만 갖고 또는 듣는 것만 갖고 이렇게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바르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무슨 대학 강의냐 뭐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잘 그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려고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파워포인트나 또 이런 모든 자료들이 교회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서 혹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이 자료를 따라 여러분들이 뭐 적고 메모하실 때 혹시 놓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 이 파워포인트가 교회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서 지금도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가능하면은 모든 이 잡념들을 놓고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인데요. 20장에서 24장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약속을 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역사의 시점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그 역사, 그 포인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죽음의 그 땅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었던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뭘까, 왜 거리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과 무슨 사명의 땅 가나안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교회에 불러들여서 이 봉사를 해라 저 봉사를 해라 선교를 나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라는 일단 존재됨,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먼저 확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과 사명,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사실 서로를 바르게 알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알 때 이제 일이 진행될 때 혹시 꼬이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해가 생기질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가지만 가다가 보면 디테일이 많이 부족할 때도 우리가 바른 방향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교회에 속해서 어떤 사역과 이 교회 생활, 이 교회당 생활에 익숙해지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그 거듭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교회까지는 왔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전도에 익숙해지고 봉사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자유질을 지닌 인간들,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동행의 순서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이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앞서서 이거는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한 식구가 될 때도 저희 교회는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내산 같은 거죠. 거기서 이 교회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개반을 듣고 아, 이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나도 함께 동참하고 가길 원한다라는 가족이 되기 원할 때 이제 교회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로 우리가 가고 있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교회당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익숙해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그저 종교 행사로만 갈 뿐이에요.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싫어하고 재물을 싫어하고 제사를 싫어했었던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나누는 이 말씀과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듣고 19장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래서 20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중재로 해서 백성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이 천둥이 우르렁거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이 크게 울리고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직접적으로 듣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만 같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그 강한 음성,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이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 주신 그 첫 언약의 말씀이 바로 20장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십계명이 바로 이 타이밍,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여기 이 시내산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이집트의 그 도덕률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십계명의 이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고 그 다음에 24장 12절까지 참고를 해보면 모세에게 이 명령이 담긴 이 십계명이 담긴 돌판을 친히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 이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 구원 그 이후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가치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믿음을 시작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근데 이 십계명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의 법이 십계명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이 십계명,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와 규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러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그 모든 죄악의 뿌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자연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유질을 지닌 인간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별의별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짓까지 하는가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날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둘러싸이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서로 행복하게 하나님과도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는 자들의 그 삶의 길을 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목적은 법을 지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넘쳐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거기 그 욕심에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처음 모습에서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내가 계시하여 알게 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추측해서 만든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상상과 내 추측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건데 그런 삶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동행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 자기 수호신으로 만들고 또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내는 그런 우상신을 그런 만드는 짓을 하지 말아라. 거기부터 모든 게 다 꼬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심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대로 추측할 때부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첫 번째에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계속된 역사를 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는 축복된 길들 속에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든 법도와 규례의 첫 계명으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분을 그대로 보고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해라, do, 하지 마라, don't do, don't do not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우상 취급하지 말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처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기대 속에 지금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하여 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오늘 교회 속에 그게 구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 말씀을 통해 특히 오늘 이 십계명의 이 첫 이 세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고 온전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계명과 율법은 지금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인 거예요. 내가 그의 비위를 맞추면 그는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보는 이 눈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 안식일 같은 경우도 자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규례와 법도를 이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지 않고 종교적 법칙이고 명령이라고만 보기 때문에 1에서 4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4계명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조차 종교의 법으로 만들어서 안 지키면 죽이겠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분명히 마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강제적인 노동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을 때 일을 하지만 그 당시 노예로서는 1년 365일을 다 일해야 됩니다. 밖에서 그 오늘 같이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쉬고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먼저 밥을 갖다 지어드리고 받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그리고 주인이 다 잠들고 나면 그때 잠깐 눈을 붙이고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그 당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중독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쉴 것을 명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나 권력자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동물에게까지 쉬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은 절대 이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종속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게 주일이 아니라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한없이 긍휼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되새기는 날 그게 주일이고 그게 안식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온전한 안식의 그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특히 요즘에는 주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한 이 명령을 근거로 이 여러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에서도 처음에 물 때문에 막 쓴 물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규례와 법도와 규칙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가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이유인 거죠. 사람은요 누군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겸손하고 조심하는 삶을 삽니다. 자녀들도 보십시오. 부모님을 함부로 알고 이런 애들은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는 뭔가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청년들도 그런 거죠.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런 존재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협박이 아니라 코람데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데오 하나님이라는 거고 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무슨 종교적 법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주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존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십계명을 말씀하시고도 이들이 두려워서 이제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도 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왜곡하고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색하고 더 붙이고 또는 빼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을 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색시킨 돌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모습 그대로 사용해라.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고 바꾸고 변형시키는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신과 인간의 관계보다 그런 인격적 관계, 오해함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런 동행자로서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잊지 않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준, 영원한 기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피조물이라면 붙잡아야 되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십계명의 핵심이죠. 왜 세상과 교인들이 왜 자꾸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이런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감각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인식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이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갈 그 기준들, 디테일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참 소중하다. 이런 기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응답하여야 되고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인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행복을 위한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와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중재하기로 하고 그렇게 뜻을 전하는 것이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죠. 그러니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의 근거에서 디테일한 어떤 실제적인 삶의 그런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 말씀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통해 전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협약을 맺으시는데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있어서 서로가 해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한 성경만 고집하지 마시고 특히 요즘에 현대어로 번역되어 나온 성경들을 여러 버전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궁금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걸 근거로 몇 개만 좀 살피겠습니다. 자, 21장은 인권과 재산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남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를 인정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흘러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이미 다 흐트러져서 인권이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인권에 대한 존귀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다른 민족들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훨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법도를 주십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와 같은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 같은 민족들을 말하는데, 아마도 빈곤으로 인해서 또는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실패나 어쨌든.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의 몸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조금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막 신체를 뜯어내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좀 보시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부족함으로 종이 된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인권조차 짓누른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 당시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 자식도 노예,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 안에서 생긴 이런 일들 속에서 6년까지는 이 사람이 그런 몸으로 갚을 일을 하지만 7년 이후부터는 일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인권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말 그대로 무슨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 속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인권이 좋아지면서 고용자들의 그 이 고용주들의 이 폭정들이 드러나고 직원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처음 그 백성들 속에서 말씀, 이미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 인권이 무너진 세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소중한 인권이 무너진 그 세상 속에서 인권을 세우는 일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입니다. 성경은 사형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타인을 살해했거나 부모를 구타했거나 유괴했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사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분명히 명하시는 겁니다. 인권 이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사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사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 같은 거를 만드셔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일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만일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인이 생기면 최소한 23명의 재판관들이 하루 금식을 한 후에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결정을 하는데, 이때 23명의 재판관 중에서 최소한 1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18절에서 27절은 손해보상에 관한 규례, 28절에서 36절은 가축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례인데, 여기 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법을 말을 하는데 그게 동해부법법, 뭐 탈리오법칙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정신은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고 너도 그렇게 당할 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엄한 기준을 세워서 감정적으로 격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조절이 안 돼서 사건이 벌어지면 둘째, 재판장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없죠. 서로 일이 엮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재판관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이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가진 공정한 그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편파 판정을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판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복수를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예방하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이었습니다. 자, 22장입니다. 22장에는 재산권과 여러 행위 규범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절도에 관한 규례, 5절에서 6절 실수로 인한 배상 규례, 7절에서 13절 보관물에 대한 규례, 14에서 15절 차용물에 관한 규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는 법의 핵심은 문제를 처리할 때 불공평으로 생기게 되는 상호 불신의 결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스스로 자멸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사회 구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듣죠. 공평과 정의 사회. 그게 오늘 이 시대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공평과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17절 혼인빙자 간음에 관한 규례, 18절에서 20절 무당, 수간, 짐승과 하는 짓거리들, 우상행위에 관한 규례. 하나님은 영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육체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담은 육체를 자기의 감정과 욕구대로 사용해서 결국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욕심이 파는 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이 공동체가 자멸하고 파괴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21에서 27절 사회 약자를 위한 규례.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클론으로 이렇게 복제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다 그렇게 똑같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한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든 소중하다라는 그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어떤 이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게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클론으로 찍혀나온 게 평등한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생명이 됐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 이런 평등 속에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린이나 여자, 노약자들은 당연히 청년, 남자들보다 연약하고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데 평등한 세상이니까 네 마음대로 뭐 똑같이 가져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서로가 함께 돕고자 하고 강한 자,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센 자가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질서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런 삶, 이 공평한 삶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으로 태어났으나 평등 그 자체로만 둬버리면 오히려 불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평등하신 하나님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의 배경은 평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지킬 것을 명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28절은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질서는 중요하도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인정, 이거는요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기본 토대예요. 우리가 부모를 마음대로 우습게 여기고 이 사회의 질서들을 만약에 우습게 여기고 네가 무슨 선생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리더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렇게 가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는 사회인 거예요. 네가 똑바로 보여라, 내가 할게. 여러분 이런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권위들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판장과 유사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종교적 의무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인격과 인격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들의 관계에서 법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서로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도록 그 지침을 주시고 결국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가진 법들이 있습니다. 지켜가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볼 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켜가긴 하는데 그 서로 지켜가고자 했던 그 마음과 사랑과 품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해버리면 그게 이제 종교적 율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속에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이 교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약속들을 그 약속의 그 첫 마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것을 행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재판과 안식년 규례입니다. 1절에서 3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4절에서 5절 원수라도 도와주라, 6절에서 9절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자멸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공평한 적용과 정의가 참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은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도 대부분 정직하게 살면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결국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기꺼이 정직을 위해서 지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걸었고 정의롭게 걸었는데 이 사회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고 남을 등쳐먹어야만 남을 속여야만 이 되는 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힘들 수 있으나 이 정직과 정의가 먹히는 사회로 결국은 만드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각 삶의 곳곳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있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항상 공평하십니다. 또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공평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들의 내용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것이 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부터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수 의견에 따라서 악을 행치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십계명을 봐도 어땠어요? 지금 요즘 사회에 간음이라는 게 없어졌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명령,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명령들이 하나 두 개씩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간이라고 해서 이 저 동물과 이런 이상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말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네덜란드인가? 핀란드인가?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그 나라 가서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 TV에서 사람이 소하고 윤간하는 행위를 방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는 지금 잘 살아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기준을 잘 보면 이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판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다 나쁘고 가난하다고 다 착하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다만 부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부자라고 다 나쁘고 가난하다고 다 착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징그럽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여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해라. 재판관이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특히 명하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이 특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에 김영란법이 생겨서 뭐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뭐 누가 죽어간다 그러는데 결국 그런 것이 또 먹혀져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 그걸 높이고 높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지 말고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거듭 강조를 하시는 거죠. 또한 이웃과 이방인,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비록 호주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라도 뭐 여기 뭐 호주 원주민 외에는 다 전부 이방인인데 여기 먼저 터잡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죠. 점점 세상이 험악하게 돼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결국 이방인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너희 주변에는 이방인과 이웃을 다르게 대해라, 온전히 대해주라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14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8절에서 19절 재물과 토지 소산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쉬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너무 일중독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미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안 살면 굶어 죽습니다. 그 말에 저도 사실 잘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더하십시다. 들에 피는 백할파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내가 먹이고 입혀서 책임지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신 믿음의 그런 도전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사람은 그냥 기계처럼 망가질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에 맞춰 멈추어서서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준비해서 계속 온전한 길을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루라는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반은 잠으로 가고 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물론 이 잠을 줄여가면서 뭐 4당 5락 뭐 이래서 4시간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뭐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한 나라 같은 데도 보면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너무 회사원들이 일만 하면은 고과 성적을 잘 안 줘요. 결국에는 그렇게 일하다가는 더 큰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할 때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또 가정에 갔을 때는 충분히 자기를 이렇게 휴식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고과공을 주죠. 그런데 한국은 기본 자체가 아예 그냥 서로 눈치 보고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외국 회사 일하면서 눈치 보고 일을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죠, 그런 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심을 기억하게 하는 걸 볼 때 안식의 참된 의미 속에 사람들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루에서도 우리가 늘 그래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또 충분히 쉬고 내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내가 나아가야지 그런 결단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큐티인 거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묵상의 삶인 거죠. 땅을 비롯한 하나님은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짐승까지도 쉬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아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임신했을 때 아들을 낳으면 며칠 쉬고 딸을 낳으면 며칠 쉬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걸 누가 합니까? 인간끼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충성 봉사하겠다고 1년 360일 쉬지도 않고 일해보십시오. 빨리 가는 거죠. 빨리 성공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에 올라간 제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절기 같은 거를 또 주실 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걸 지키게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 절기의 개념은 결국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진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냥 기억해라가 아니라 그 절기마다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을 돕고 계시고 먹이고 계시고 입히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벼 요런 요만한 벼 하나 심어놓으면 거기서 쌀알이 몇 배 갈씩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걸 알아갈 수 있죠. 20절에 33절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free from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집트에서만 그냥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free to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듯이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끓이는 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쌍방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어떤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얼겸해서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협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을 금으로 높이 쌓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 법은 혁명적이라니까요. 노예로 잡혀도 6년이면 풀어줘라. 뭐 약자를 도와줘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어느 법에도 나오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신으로 추앙받는 아주 온 세계의 높은 신이 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데 좀 집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믿고 높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그 목적, 공평과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너무 행사가 많고 이 교회 속에 자꾸 무슨 집회가 많고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주일에 한번 와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약속들은 지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온통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여기 와서는 또다시 종교법에 얽매여가지고 이 일 저 일에 얽매는 그런 것들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법도와 율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지켜서 살아가면 이 의도를 잘 알고 살아가면 서로 욕심에 빠져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 뭐 파멸 이런 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서로 행복하게 정말 우리가 있는 게 너무 즐거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고 뭐가 안 맞고 이러면 벌써 이미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는 첫째 뭡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라는 명령으로 무조건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것도 덮어주고 사랑하니까 저것도 덮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한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사회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하고 합당한 배상,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라도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 원칙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낮추고 또 낮은 것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명,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 내가 간호사가 된다면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이고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될 것이고 법관이 된다면 어떤 법관이 될 것인가 그 어떤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여러분의 달란트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부가 뭔지를 보시고 관심 가는 게 뭔지 보시고 열정이 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저 할까요? 점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회사원이 됐든 알바생이 됐든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프리투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땅 가운데서 참된 빛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존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썩은 세상, 그 죽어가는 세상 속에 거룩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영혼을 혼탁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타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을 교회까지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불러대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명품 내놓으라고, 좋은 집 내놓으라고, 좋은 직장 내놓으라고. 뭔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재미로 점을 보고 느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고 오염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면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단호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같은 경우 점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변태적 성행위자 사형시키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전부 변태 성역자들밖에 없습니다. 뭔가가 더 발달되면서 전부 그런 목사가 뭐 정치인이 뭐 다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기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들은 분명히 그것이 방치될 때 우리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내 얘기를 살펴보면서 또 확인하겠지만 11장에 보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거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돼지고기 먹으래. 너 한번 죽고 싶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음을 명하는 거는 그만큼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섰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커지게 되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질서까지 파괴해서 결국 지옥의 파멸에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도 공항 같은 데서 요즘에 지금 이 일본에서 뭐 몇백만 명이 지금 뭐 무슨 병 걸렸죠? 그거. 그 구제역인가 뭐. 그거 다 격리시킵니다. 공항에서 봐서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따로 뽑아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잘못된 전염병을 갖고 와서 여러분 전염병 하나면 온 세상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피를 먹지 마라,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거 대부분 연결된 끓이를 잘 찾아보면 결국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 한 번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고 철저하게 지켜가게 하는 걸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을 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질서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법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 속에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씩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동성애가 괜찮고 간음도 괜찮고 뭐 도둑질도 괜찮고 뭐 합법적이면 괜찮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say no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준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3장 얘기고요. 자, 24장은 이제 마지막 언약 체결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잊지 않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약식의 방법은 또 보니까 피로 맺은 언약을 하는 거예요. 피로 맺는 걸 무슨 뭐 거룩한 뭐 예수님의 피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 근데 모든 걸 다 거기 다 걸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피의 언약은 뭡니까? 뭘 상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새끼 손가락 걸면서 우리 서로 약속해 도장 찍어 복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이 너희 생명과 관련이 돼 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이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친구 따라와서 그냥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도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셀리도 존니도 있는데 여러분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왔던 그 결과인 거예요. 성장의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존니도가 갑자기 애기가 되겠습니다. 셀리도가 저는 이제 불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마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고 그런 거를 제가 분별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똑바른 눈을 가지고 분별 못하면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와서 시내산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이든 뭐 나중에 온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가 와서 모인 건 어디예요? 시내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명의 땅,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비로소 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이 나에게 주신 삶이었구나라는 그 결단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목숨 걸어라 순교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숨 걸고 스스로 순교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여정쯤 와 있는가 잘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 왔는데, 신의 산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 콜링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를 여러분 아직 알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 익숙해졌고,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뭐 전도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목적과 그 의도를 모르면 이게 전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이해가 뭘 따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이해가 되고 자기 종교를 따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점점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후에 이 일을 해가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세상에 흘끼듣기 눈을 주고 세상의 것들이 즐거워지고 세상의 것들이 가까워지고 자꾸 세상 흉내내고 이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요즘 옷 입는 게 뭐 벗었는지 뭐 입었는지 모르는 저도 이제 막 헷갈려요. 이제 다 그 벗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시원하겠구나.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뭔가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장부터 24장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그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여러분 또 깊이 만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깊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 살펴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